자, 마지막 주제는 재밌는 주제입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나스닥이 역사상 최고점을 또 경신했어요. 말 그대로 빅 위크였습니다. 자, 그럼 미국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주식시장이 위로 솟구쳤는지 한번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기업들 실적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기업들 실적을 이해할 때 저는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 실적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PS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EPS가 의미하는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빅테크들 실적을 볼 텐데 이 키워드 EPS를 한번 이해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건 나중에 슈카세 뭐 이런 거 통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뭘 발표해요? 영업이익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은 영업이익은 저 뒤에 나와요. 보통 앞에 맨 앞에 뭘 내세워요? EPS라는 걸 내세워요. 무조건 발표 맨 앞에 매출과 EPS가 나옵니다. 그 왜 그럴까? 둘 다 돈 번 거와 관계되는 지표예요. 근데 두 국가가 서로 약간 핀트가 다릅니다. 미국 기업들은 EPS를 기준으로 발표하죠. 왜 그럴까? EPS가 뭐냐? 여기 써있죠. 주당 순이익입니다. Earnings per share예요. share가 주식이니까 earning, 번 거,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라는 걸 얘기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다들 아시니까. EPS는 한 주당 얼마를 벌었냐? 주당 순이익이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업이익은 뭐냐? 이거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주식 기준으로 얼마를 벌었냐는 걸 중심적으로 보고 미국 기업들은 한 주당 네가 얼마를 벌었냐라는 걸 중점적으로 봐요. 자, 요거의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사례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A사가 영업이익이 1000만 원입니다. 올해. B사 영업이익은 1억 원이에요. 둘 다 주가는 100만 원입니다. 자, 1번. 어느 기업이 더 영업을 잘했습니까? 2번. 어느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영업이익이 B사가 높으니까 당연히 영업은 B사가 잘한 것 같네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물론 뭐 자본금이나 이런 건 봐야겠지만. 자, 그러면 어느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같이 주가가 100만 원입니다. 영업이익 1000만 원, 영업이익 1억. 사실은 이 자료만 보고는 알기 힘들죠. 어느 주식을 살지는. 그러면 정보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A사의 주식의 총수는 100주고요. B사의 주식의 총수는 만주입니다.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인데 총주식이 100주니까 A사는 우리가 앞에 말했던 주당 순이익이 10만 원이에요. B사는 1억 벌었지만 총주식이 만주입니다. 한 주당 순이익은 만 원이에요. 근데 두 회사 주가가 같아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당연히 A사 주식을 사야겠죠. 그래서 EPS를 보는 겁니다. A사 주가가 100만 원이라면은 내 주가 한 주가 100만 원이에요. 주당 순이익이 얼마예요? 10만 원이라며요. 100만 원당 얼마를 번 거예요? 이 회사가 10만 원 번 거죠. 내 수익률을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머릿속으로 10%다라고 생각하죠. 생각을 하잖아요. 나 1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우리 회사가 내 100만 원당 10만 원 벌었대. 오, 그럼 어쨌건 나한테 그걸 배당으로 100% 주지도 않겠지만, 오, 10만 원의 이익이 났구나. 10% 이익률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B사는 100만 원인데 주당 수익이 만 원이야. 뭐야? 1%밖에 못 벌었어? 이런 경영을 어떻게 한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주당 순이익을 보면 바로 주가 대비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주가가 100만 원인데 EPS가 10만 원이다 10%, 5만 원인데 5%, 이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근데 영업이익만 보면은 몰라.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2억이건 한 주당 이익 수익률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100조, so what? 내 주식 한 주에는 얼마를 벌었냐 모르죠. 적정 주가가 얼마냐 몰라요. 근데 이거 대신에 EPS가 10만 원 그러면 주가가 100만 원이네 10%? 나쁘지 않네. 좋은 주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결론은 뭐냐? 저 EPS라는 거는 개인 주주 중심의 관점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1억을 벌건 100조를 벌건 그것보다 내가 산 주가 대비 수익률이 얼마가 낮냐에 관심이 높다는 거죠. 네가 1억을 벌건 100조를 벌건 모르겠고 내 한 주식당 나는 10만 원 주고 산 거야. 내가 10만 원 넣었으니까 너는 최소한 뭐 10%는 벌어야지. 그럼 만 원은 벌어야 되잖아. 그런 주주 중심 관점이니까 EPS라는 걸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안 봐요. 우리나라는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그 기업이 얼마나 사이저블하냐. 100억 번 회사보다 1000억 번 회사를 좋아해.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니까 1000억이 2000억이 돼야 좋은 거야. 기업이 더 돈을 크게 벌었나? 더 잘 벌었나? 이 기업이 큰 기업이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관점으로 보는 걸 더 지금까지는 선호해왔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먼저 봅니다.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지냐. 영업이익 한 50억밖에 못 벌면 좀 불안해. 브라이캡이 작은 것 같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더 큰 거죠. 사실은 제 생각에 개인 주주 중심 관점으로 보면 EPS를 많이 보고 기업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영업이익을 많이 보죠. 그리고 EPS는 사실 이걸 많이 보면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을 판단할 때 EPS가 유용해요. 주식을 소각하는 이런 주주 환원이라면 EPS가 영업이익이 안 늘어도 증가합니다. 근데 EPS만 보면 이 경영진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늘고 줄고만으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영인이 주식 소각 많이 하고 주주 환원 많이 해 EPS가 증가했어. 그럼 걔가 잘한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얘는 주식수를 엄청 늘렸어. 뭐 유상증자를 하든지 뭐 주식수를 늘려갖고 EPS가 오히려 떨어져. 그럼 걔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할 때 경영진이 나와서 얘기할 때 미국 주주들은 EPS가 줄면은 엄청 뭐라 그래요. 장난하자고. 저희 돈은 잘 벌었는데 됐고 네가 돈 잘 번 게 중요해. 내 한 주당 지금 수익률 내려갔잖아.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맡겼는데 옛날에 만 원 벌던 놈이 10만 원당 5천 원을 벌었어. 뭐 이런 무능한 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EPS라는 걸 이제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거 말고도 굉장히 EPS에 대한 설명을 한 10페이지 정도 더 만들었는데 이건 나중에 축하생 같은 걸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 내용 많은데 뭐 이런 거 하면 지금 밤 늦었는데 주무시러 가시겠죠? 뭐 이렇게 이런 거 죄송합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산식 넣으면 되게 재밌거든. 아, 잠깐 할까? 내 주식의 이익 수익률은 그 아까 얘기했죠? 주가에 비 EPS다. 100만 원 버는데 얘네가 EPS가 10만 원이면 10% 수익률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밌어서 그래요. 이거 알면 재밌어. EPS니까 뭡니까? 발행 주식수분의 단기 순이익이에요.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EPS에다 이걸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냐? 요걸로요. 발행주식분의 당기순이익 여기다 싹 넣습니다. 그럼 이익수익률은 발행주식분의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가죠. 샥샥샥샥 나누면은 시가총액분의 당기순이익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익수익률이라고 나온 거 100만원에 EPS가 10만원이면 내가 10% 이 식이 바뀌는데 시가총액분의 당기순이익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죠. 근데 당기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은 뭐냐? 이게 PER입니다. 우리가 10조 버는데 시가총액이 100조면은 멀티플이 10배네 이게 PER이죠. 그러니까 이익수익률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PER의 역수입니다. 지금 나오죠. 여기 위가 시가총액보다 당기수익인데 PER은 당기수익보다 시가총액이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따지면 이익수익률은 PER의 역수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100만원 벌었을 때 10만원 벌면 10%네 이거 계산한 거 말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쓸데기 없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PER 100배짜리 주식을 샀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나는 100분의 1이니까 1% 수익률의 자산을 샀다는 뜻입니다. 내 예금이 3%여도 잘 안 들죠? PER 100배짜리는 1% 수익률 자산이란 말이에요. PER 10은 10% 수익률 자산이란 소리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기업은 결국 길게 봐서 이익 수익률만큼 올라갑니다. 물론 멀티플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 기업이 어떤 체질이 바뀌거나 이익이 굉장히 올라갈 것 그런 건 있지만 어쨌건 길게 봐서는 이 기업에 대한 우리의 기대 수익률은 결국 이익 수익률에 수렴하게 되는데 PER에 따라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알면 뭐를 이해할 수 있냐. 주가 지수가 왜 국채금리와 밀접한 영향을 받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주가 지수 S&P 전체도 PER을 계산할 수 있죠. 25라고 치면 25분의 1이 얘네 이익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 지수 전체가 이익 수익률이 4%란 소리예요. PER이 25가 되면. 미국 채 금리 대충 4% 하죠? 그러면은 이게 PER이 좀만 더 올라가면은 S&P 사안이 미국 국채가 더 돈을 잘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머니무브가 미국 국채로 가죠. 주가 지수에 돈이 빠져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국채 금리하고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PER이 25 되면 가격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만약에 S&P가 PER이 30이 된다. 30분의 1입니다. 이익 수익률이 3.3%까지 떨어져요.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높죠? 그럼 합리적인 돈이 하면 일로 갑니다. 뭐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재밌죠? 자, 다시 넘어와서 자, 4월 30일 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은 다 끝났어요. EPS 다 봤어요. 뒤에 나오는 실적은 이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애플 실적 발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아이폰이 어떻게 됐냐? 중국 관세형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여기는 경영진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주제로 한번 갖고 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애플의 팀 쿡이 공식적으로 CEO 은퇴를 했습니다. 부사장인 존 터너스라는 사람이 이제 차기 CEO에 취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차기 CEO가 될 예정입니다. 팀 쿡은 이제 은퇴했다고 보면 되고 자 그럼 떠나는 팀 쿡의 마지막 실적 발표는 어땠냐? 일단 EPS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맨 앞에 EPS가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은 사실 개별 주주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 회사 입장이고 내 한 주당 얼마 벌었냐고. 난 이 주식을 100달러 주고 샀어. 근데 네가 2달러를 벌면 수익률이 2%네?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은 당연히 미국은 실적 발표 EPS를 무조건 앞에 두도록 사실상 고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EPS가 좋았습니다. 매출액도 좋았습니다. 아이폰 매출액도 나쁘지 않았어요. 서비스 매출액도 좋았어요. 우리식 영업이익은 21% 급증했습니다. 다 좋죠? 실적이 다 좋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자마자 로켓 발사! 애플 들고 계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놈의 기업은 와, 대단하긴 해요. 애플의 시대는 갔다 하다가도 완전히 유턴을 하더니 여기입니다. 요거 저 꼬리 단 거 보이시죠? 고점이 거의 6%까지 올라왔어요. 이날 쫙쫙 두 번 사상 최고의 3월 분기 실적이었다. 아이폰은 역시 분기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 아이폰 17 라인업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다. 라고 17 와 아이폰 이렇게 가면 제가 할아버지 되면 한 아이폰 한 4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직도 17이야. 17 될 때까지도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루 전에 있었던 그 다음 타자 알파벳 구글. 구글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구글 실적 발표는 역시 클라우드가 관심이 됐고요. 그리고 캐펙스가 AI 캐펙스가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수주 잔고가 얼마나 늘었을 거냐 이런 게 핵심이죠. 결과 발표는 어떻게 됐냐? 자 구글의 실적을 보면 EPS 시장 예상보다 80%가 높았어요. 미친 실적. 이거부터 본다고 했죠. 매출 20%가 늘었어요. 클라우드 매출 63%가 늘었습니다. 수주 잔고도 미쳤어요. 영업이익은 30배 증가했고 바로 구글 주가가 얼마가 올랐습니까? 10%. 야 구글이 10% 오른 날도 오는구나. 야 V자 진짜. 자 구글 10% 로켓 발사했고요. 앞에는 구글 CEO 이제 순다르 얘기인데 2016년은 아주 훌륭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AI 투자와 풀스택 접근 방식에서 사업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피차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63% 증가했고 수주 잔고는 전분기 대비 거의 2배로 늘어나 4,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검색 사업 아 요즘 우리 검색 엄청납니다. AI 경험이 사용량을 끌어올리면서 검색 질의 수도 사상 최고치 매출은 19%가 늘어났습니다. 세계 1위, 2위, 3위, 4위, 5위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두 자리 퍼센트 막 50%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즘에 힘을 잘 못 쓰지만 어쨌건 전통의 강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4월 29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클라우드 성장률 또는 매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셔서 보시면 됩니다. AI 매출 영역에 관심이 있었죠. 자 실적을 보면 굉장히 부진할 것 같았는데 EPS는 예상보다 23% 증가, 매출 18% 증가, 클라우드 매출 29% 증가, 수주잔고 99% 증가, 영업이익 20% 증가. 잘 벌긴 잘 벌어요. 어떻게 쟤는 저렇게 잘 버니? 야, 참고로 저희 슈카 친구들도 이거에 이 앞에 말고 이 조그만 중소기업도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감소 안 하면 다행인데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V자까지 못 올랐지만 그래도 꺾이다가 이렇게 흐름 반전을 좀 기대하는 이제 그 정도로 갔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역시 사티아 나델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에이전틱 컴퓨팅 시대에 모든 기업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AI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AI 매출 미쳤죠? 370억 달러 넘었고 전년 대비 123%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이제 기염을 토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아마존 나와야겠죠? 아마존은 역시 데이터 센터 AWS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AI 자본 투자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일단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보면 EPS가 역시 플러스 71%. 돈들 잘 벌어. 매출액 플러스 17%. 클라우드 매출 플러스 28%. 와! 근데 그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거고 시장 예상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 영업이 가이던스가 요거 200억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200억 달러면 주는 겁니다. 잠시만요. 물론 1분기는 엄청 좋았어요. 77% 좋았는데 아 야 가이던스를 너무 약하게 냈어. 야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안 좋다는 겁니까? 아마존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우리 AWS는 매우 큰 매출 기반 위에서도 무려 28% 성장했습니다. 최근 15개 분기 중 가장 빠른 성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 다른 사업들도 매우 순항 중입니다. 광고 산업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요. 스토어 판매 15%를 증가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가이던스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역시 아마존도 아 축하드립니다. 아마존도 물론 여기 파란색 왔다 갔다 한 거는 그 보이죠? 이렇게 파란 왔다 갔다 한 거 가이던스가 좀 그랬기 때문에 위로 갔다가 아닌가 했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아마존 CEO는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서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낙관적이다. 창창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지수를 많이 방어하는 이런 말을 했었죠.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얘기했죠. 이렇게 가다가 빅테크 실적 호조라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호재를 만나면서 현재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점프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점프. 이게 뭐 갭상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이러다가 완만해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점프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국장이 열리죠. 국장이 열리면은 뭐 빅테크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전쟁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로켓 발사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따라서 같이 좋기를 기원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하는 와중에 뭐 하나 빼먹었죠. 오늘의 주제 기업을 뺐습니다. 거긴 어디냐? 메타죠. 4월 29일 날 메타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메타는 어땠냐? 실적 발표가. 내용이 보면 아, 대단히 좋았어요. 제가 보기엔. EPS 돈 잘 벌어요. 플러스 62%. 와 매출 와 33%. 광고 매출 플러스 33%. 실적 미쳤다. 자 그랬는데 자본 투자를 보면 FI26의 캐펙스를 보면 1250억 달러도 시장이 미쳤다라고 평가한 규모였는데 한 술 더 떠서 1450억 달러까지 쓸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커버그가 지금 우리 메타 사업 너무 잘 됩니다. 메타 초지능 연구소 첫 번째 모델도 나왔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 믿어주세요.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인형 초지능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길게 얘기한 거는 돈 좀 더 써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 뭐 메타 초지능 연구소가 지금 해낸대잖아요. 지금 초지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돈 좀 더 써도 되지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엄청 크게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추가 데이터 센터 비용을 이만큼 반영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메타가 우와 실적이 정말 좋구나 하다가 돈 더 쓰겠다는 말에 10%가 빠졌어요. 쫙 내려가서 나 혼자 실적은 참 좋았는데 2025년 10월 이후 1일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은 우려를 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짓는데 너무 자본 지출이 크니까 그렇게 자본 지출을 써도 되냐. 물론 돈은 잘 벌죠. 지금 실적과 EPS가 모두 좋다는 건 봤지만 좀 우려된다. 물론 메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빅테크들도 다 많이 쓰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다른 빅테크들도 많이 써요. 더 많이 쓰는데 아까 아마존 2천억 달러 쓴다며. 나는 1450억 달러밖에 안 쓰는데 왜 뭐라 그러냐. 왜 나만 하락하냐. 남들 다 오르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있죠. 뭐가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잖아. 걔네는 AI 서버를 만든다는 게 지네 클라우드 서비스 그 까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걔네는 그걸 늘리면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지. 아니 그렇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막 40% 50% 성장하는데 당연히 투자도 40% 더 늘려야지. 서버 늘려야 더 제공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없잖아. 아니 너희 딴 데는 있다니까. MS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애플이 뭐 AI 뭐 투자 늘린다 그런 말 안 하잖아. 애플 파는 데니까 다 있고 구글도 있고 다 있는데 너희는 없는데 그걸 왜 그렇게 늘리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위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클라우드가 있는데 없는데 광고하는 기업이 왜 그렇게 AI 서버에 돈을 많이 쓰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 회수할 뭐를 가지고 와라. 위에는 클라우드를 회수하니까 투자한다 그래도 괜찮지만 야 너는 뭘로 회수할 거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시장의 1위가 아마존이고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3위가 구글입니다. 빅3가 다 해먹고 있죠. 메타는 없고 이 아마존 AW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매출은 전체 매출의 18%밖에 안 차지하지만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요 클라우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황금 광산을 끼고 있어.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거 사서 이제 곡괭이 사고 청바지 사서 금을 찾는데 아니 메타는 없는데 광산이 없어. 광산이 없는데 지금 뭐 청바지 사고 곡괭이 사고 어디다가 곡괭이질을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수익화를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알파벳이나 아마존 이쪽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메타가 잘 따라가다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메타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레딧이죠. 레딧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글로벌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매출액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EPS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순이익도 당연히 좋았고 활성 사용자도 늘었어요. 실적이 좋죠? 사람들이 저 기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레딧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액의 94%가 광고에서 나온다. 매출액이 74%가 성장했다. 실제로 레딧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본 지출이 1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돈을 안 써. 뭐 캐펙스 투자가 거의 100만 달러면 뭐 말도 안 되죠. 이거 뭐 15억이잖아. 돈을 거의 안 써. 근데 돈을 잘 벌어. 우리 개꿀입니다. 우리는 뭐 직원만 적당히 뽑으면 개꿀이요. 자본 투자를 안 해. 물론 이제 자본 투자를 안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레딧이 이제 성장성 부족에 시달리다가 완전히 주가가 바닥치고 있다가 최근에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야 그러면은 저 레딧을 보니까 메타도 AI 투자 그만하고 광고만 쫙쫙 하면은 굉장히 돈을 잘 벌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이클 버리 초세 제왕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이거 왜 하는 거냐 하지 말고 무리하게 돈 쓰지 말고 레딧처럼 광고만 돌려라.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단기 투자 주주적 관점이고 저커버그 입장에서 회사의 장기적 비전을 보는 거니까 AI 투자를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야 뭐야 투자하지 말고 계속 광고 돌려갖고 자산 경량화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돈 벌어라 그러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메타는 물리적 인프라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지금은 저 물리적 인프라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의 메타는 AI 인프라 투자를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늘렸습니다. 2025년에도 722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 300억 달러, 2025년에 722억 달러, 2026년도에는 지금 아까 전에 뭐 1200억 달러, 1400억 달러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메타가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양을 보면 현재 32개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고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들도 모두 1기가와트 원전 한기 분량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를 짓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규모. 옛날에 보여드렸죠. 뭐 맨하탄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돈은 어디서 버냐? 저커버가 직접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셔라. 메타의 엄청난 AI 투자가 지금 우리가 메타가 하고 있는 광고 사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다. 새로운 뭐를 얘기하지 않고 인스타나 페북 같은 플랫폼에서 더욱더 효율적인 적합한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AI가 이거를 더욱더 강화해 줄 거다. 저커버가 예를 든 건 이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성장을 15%밖에 못했는데 메타는 이번에 33% 광고 수익이 늘었다. 왜 그렇겠냐? 우리가 AI를 통해서 광고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인스타나 페북, 뭐 릴스 같은 걸로 잘 광고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광고 효과는 결론적으로 다 AI 투자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쓰는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든 우리 친구들이 이런 그 한쪽에 페이지를 보내왔어요. 이거는 자료가 아니라 저보라고 만든 페이지 같은데 제가 만든 페이지는 아닙니다. 확실히 축하 친구들의 광고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니 잠깐만 그 억울해서 제가 일부러 안 지우고 갖고 왔는데 메타는 몇입니까? 이거 글로벌 12 기업이고 축하 친구들은 편의점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전화받고 메일 보내서 받는 광고 대 메타의 80억 명 대상 기반 AI 기반 초고유령 맞춤형 자동 광고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겠지 그럼. 야 메타가 축하 친구들처럼 운영했으면 그게 기업이냐 그러면 안 되고 그게 글로벌 대기업일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이 페이지를 왜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열심히 했다고 뭐 그런 얘기 같죠. 그래요 뭐 다르다 달라요. 다르지. 저희는 AI 기반 초고유령 맞춤형 자동 광고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면 자동으로 해주세요. 저커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라지 랭귀지 모델 LLM 모델을 꿈꾸고 있다. 새로운 모델을 곧 보여줄 거다. 그리고 이 모델이 성공적이 되면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모델이 성공적이 되면 여러분들을 해고할 수 있다. AI를 도입하여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뭐 전체 직원의 10%를 뭐 감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메타는 자사 미국 직원들의 컴퓨터에 키 입력과 마우스 움직임을 추적하는 센서를 달아서 이를 통해서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했군요. 키 입력과 마우스 움직임을 추적하는 걸 컴퓨터에 설치해서 얘들이 뭐 하는지를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AI 학습이 잘 되면 당신이 잘린다는 거죠. 당신을 대체할 AI를 만들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학습시켜야 됩니다. 메타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미국 내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와 마우스 움직임, 클릭 위치, 키 입력 같은 컴퓨터 입력은 물론 컴퓨터 화면까지 캡처하는 도구를 출시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게 적용이 되면 회사에서 커뮤지하다 걸리거나 블라인드에서 몰래 팀장 뒷담화 하시면은 바로바로 AI가 캡처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도입했다는 건데, 아니 저는 프라이버시도 있고 싫어요. 뭐 가끔 많이야. 뭐 회사에서 뭐 혹시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웹툰도 볼 수 있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타 직원들은 이러한 신규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탈퇴할 수 없습니다. 강제라는 거죠. 의무요. 야, 무섭다. 그렇게 해서 AI를 학습시키겠다고 너희들이 뭐 하는지를 마우스 움직임까지 다 해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봤냐면 요즘에 인도 공장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육체노동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로봇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걸 차고 한다 그러는데 인간의 육체노동을 관찰해서 야 이거 야 매트리스도 아니고 이걸 꼽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달고 하는 거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투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직원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 얘기도 나오고 있고 20%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성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직원의 생산성이 직원보다 높아질 수 있죠. 그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을 감축하겠다.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회사에는 크게 두 개의 비용 지출이 있다. 하나는 인건비고 하나는 컴퓨터 인프라야, AI야. 만약 둘 중 하나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늘려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는 줄겠죠. 이게 A고 이게 B인데 A를 잃으면 B가 줄고 B가 늘으면 A가 주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할 거냐? 당연히 우리는 인건비를 줄이고 회사의 규모를 줄이는 컴퓨터 인프라를 선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언젠가 주제를 한번 갖고 올 것 같은데 요즘에 고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이 미국에서 슬슬 나오고 있어요. S&P 500은 올랐지만 구인 공고는 대단히 크게 줄었다. 두 지수의 비례관계가 깨진 거 아니냐. AI로 올라가고 AI로 내려가고 야 요런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메타는 오늘도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연초에 이미 250억 달러 30조가 넘는 회사채를 지금 발행을 했죠. 그리고 이걸 다 합쳐보면은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빅테크의 자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다. 1분기 실적 발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보자마자 웃음을 짓는 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이겠죠. 급증하는 자본 지출이라는 거는 요즘엔 다 AI 데이터 센터 비용이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곡괭이 파는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걸 수 있고 이거는 또 우리 친구가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갑자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원전주도 좋다는 거 갖고 온 것 같은데 두에빌 주가가 오르면 춤을 추는 사내 두에빌 청년이 있다.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그래서 본인들은 주가가 확인이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주가가 오르면 춤을 춥니까? 사무실에서? 제가 못 봤는데. 어째 회사 열심히 안 다니더라. 그리고 회사 취미로 다닌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던데. 그 두에빌 청년이 있어요. 삼전 청년, SK 청년도 있겠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전력 3대장 주가도 그래서 요즘에 대단히 좋다. 뭐 LX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뭐 현대 일렉트릭 다 좋다는 건데 이건 뭐 당연하겠죠. 저렇게 짓고 있으니까 전력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전기가 이제 부족하니까 전력 수익이 늘어난다. 이건 왜 얘기를 드리냐? 다 끝났는데 이것도 만들어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포모가 많았나 보구나. 우리 자료 만든 친구가 갖고 온 건데 슈컬드가 효성중공업이 2025년 언젠가 BDC로 광고를 했는데 그때 주가가 90만 원이길래 너무 높다며 사지 않았다. 누가 사지 말랬냐? 아, 본인 얘기구나. 사지 않았는데 현재 391만 원을 돌파했다. 사지 그랬어. 물론 뭐 저도 못 샀지만 뭐 굳이 이걸 그래요. 포모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참 포모가 왔다는 거니까 앞으로는 또 빅테크 실적을 봤을 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